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지만 오늘 특별히 시편에 와서 한번 다시 한번 순종이 어떤 의미인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순복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순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복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인식하고 해야 될 것이 순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에도 순복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어떤 대상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마치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저자에서 그렇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8절에도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듣기를 내게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는 말은 여러분도 보시듯이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듣고 잊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청종한다는 거예요. 청종이 무엇입니까? 이 청자는 들을 청자입니다. 그리고 종은 순종한다는 것, 딸을 종, 그 다음에 쫓을 종을 말하고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청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게 청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순종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한 사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은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위에도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사사시대도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또 왕국이 생겼을 때도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망하고 또한 바벨론한테 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각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81장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적인 전체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읽어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탄압과 고난을 받았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 중에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그 속박에서부터 하나님은 건져내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건졌다. 우레 속에 뇌성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죠. 우레 속에 은밀한 곳은 뭡니까?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여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리바라는 곳에서 있었을 때 이곳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했던 것이 무리바 물가에서의 그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그들은 믿지 못하고 의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리바 물가에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순종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시험한 사람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 가운데서 그런 불순종의 늪에 빠져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괜찮은가 싶으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졌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 내 백성을 들으라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실패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 실패나 불순종에서 결국 헤어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에서도 타락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여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객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었고 이거를 단순히 외우고 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그 토라라고 하죠.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정통한 학사들도 있었어요. 학자들. 요즘에 랍비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랍비들이죠. 율법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여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청종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6월 달에 나와 이 생명의 삶 암 뒤편에 보면 이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그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간다라고 생각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간다 아니면 혹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붙든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는 붙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붙든다는 것이죠. 그게 바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다 보면 맨 처음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붙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정도의 선에 이상을 대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제 말하기는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간다.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읽어 내려간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움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더 보다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 들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들립니다. 사람들의 말도 들리고요. 정보도 들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재미라는 것도 들리고 슬픈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것 들이 여러분 귀 속에 들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듣고 삽니다. 들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귀로 들려 들어갔다 한 귀로 나가는 것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들리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붙들고 나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는 데까지 그래서 그 말씀에 순복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만큼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고 노력한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다른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순복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당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한다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죠. 그러다 결국 순종하다 보면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고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하고 실망하고 도대체 이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들리는 것이 단순한 어떤 정말 그런 우리가 그 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들리게 해서 정말 온전히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속 자아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오직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리는 것이 정말 말씀 외에 여러 가지들이 들리지만 우리가 늘 붙잡고 들려야 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각오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뜻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 이 우상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신, 같은 말을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다.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경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경배할까요? 내 삶 속에 매일매일의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께 모든 크레딧과 존경과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을 먼저 찾는 이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먼저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을 보면 거기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바로 여기에 경배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요. 온 마음을 다해요. 지정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제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게 경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경배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나도 많이 경배했어요. 그런데 그 경배하는 경배를 예수님이 오셔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고 그들의 경배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겉으로 보이는 아웃사이드, 바깥에서 하는 그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예배를 예수님은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경배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다, 주님을 찾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우상 숭배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불순종, 우상 숭배는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 돼. 우상 숭배야,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우상 숭배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과 저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상 숭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어 성도님들도 우상 숭배를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직접적으로 이 순종과는 관계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은 죄를 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분명히 맞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이 사슬이라는 것은 점치는 사람이 사용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쓰는 이 사슬, 사술이라고 하죠.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결국 우상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완고하다는 거, 거역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그게 다 이것이 이 거역하는 거가 다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지금 이 시점까지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런 말을 들을 때까지 한 번도 사울 왕은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의 첫 번째 실수, 첫 번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는 무관한 삶이었어요. 사울의 첫 번째 실수여 그의 죄는 뭐였냐면 불순종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이 사울왕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근데 사울왕의 그 첫 번째, 바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한 이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죄에 대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와가지고 바로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숭배 같은 죄를 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숭배 같은 죄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이 불순종의 죄가 마치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죄와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죄를 나누어 생각합니다. 큰 죄, 그보다 큰 죄보다 좀 작은 죄, 그보다 더 작은 죄, 중간 죄, 더 작은 죄, 아주 조그만 죄. 여러분들은 혹시 조그만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건 별거 뭐 괜찮은 죄, 뭐 좋은 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죄, 그보다 좀 작은 죄, 중간 죄, 그보다 좀 더 작은 죄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죄를 좀 졌을 때 이런 죄는 뭐 별로 그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죄,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상 신에게 절하는 죄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일순위적인 하나님과 관계적인 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적인 죄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죄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계명을 따르지 못하고 조그만 계명이라고 치부했던 그런 어떤 작은 계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방신에게 절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조그만한 계명이 있어서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를 너무나 간과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죄들이 다 더욱 쌓이다 보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요 아주 적은 거 누구나가 다 하는 거 죄를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하나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불순종의 죄를 짓는지. 여러분, 죄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어떤 죄를 짓느냐가 굉장히 우리가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다른 신, 이방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관계적인 죄,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을까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이런 죄는, 관계적인 죄는 우리 자신이 이 어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를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먼저 두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만 제1우선순위로 등장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1우선순위로 경배의 대상을 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1우선순위로 해서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제1우선순위로 들어와서 그것에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이방신에게 절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제일 공경하며 제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일 공경하는 제일 우선순위에 둔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자꾸만 제일 우선순위로 등장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빼앗겨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만 앗아가고 빼앗아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일 우선순위로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 중에서는 죄가 아닌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업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그런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내가 마땅히 일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 우선순위로 등장하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사랑까지 다 빼앗아 버려서 결국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나의 우선순위를 다 빼앗겨버리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제 우선순위로 섬기고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우선순위지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를 그런 실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만약에 드리게 된다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만은 우리에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들의 다른 것들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 하나님 외에는 두지 말라 이 말이죠. 다른 그 어떤 것들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 외에는 먼저 두면 안 된다. 이런 우선순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빼앗아가는 것들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의 취미일 수도 있어요. 나쁜 게 아니죠. 심지어는 좋고 건전한 것도 거기에 우리가 너무 시간을 쓰이고 거기에 너무나 우리 온청 어텐션이 빠지게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은 은혜를 갈망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입을 크게 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면 건강에도 좋긴 하겠죠. 입 운동도 되고요. 그런데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은 은혜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을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부족한 것들이 많았어요. 음식도 없었고 옷도 없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집도 없었고 그냥 텐트에서 장막에서 자야 되고 정말 생활이라는 것은 척박한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안타까운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채워주지 않은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내 입을 열라고 마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채우겠다고. 실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의 부족한 모든 것을 세밀히 아시고 다 채우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낡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신명기에서는 너의 의복이 신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식이 없을 때 음식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 만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비타민, 비타민, 미네랄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완전한, 요즘 말로 하면은 퍼펙트한 완전 음식이에요. 완전 음식. 그런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옷 주고 생활할 수도 있고, 더울 때는 구름으로 하늘을 가려줘. 팔레스타인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굉장히 더운 곳이에요. 거기에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구름막을 해서 선선하게 쿨링 시스템을 가동시켜줘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광야가 이 온도가 변화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름기둥뿐만 아니라 이 밤에는 이 불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히터지요. 자연 히팅 시스템. 그럼 얼마나 따뜻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마치 자기 아들을, 자녀를 품는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는 것 같이 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품어와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것이 광야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입을 열라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끌어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제 지명의 목사님 순복음교회 가면 뭐 올마이티 가시라는 말을 잘 쓴다고 그러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능력의 전능하신 올마이티 가시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 언제 오냐 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을, 구속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과 구속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온전히 알 때 우리가 참신앙을 갖게 됩니다. 참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알고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도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분명히 이 시편을 쓸 때는 애굽 출애굽 사건은 오래전의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걸 리마인드 해주고 기억시켜 줍니다. 나는 어떤 신령한 하나님이냐, 어떤 전능한 하나님이냐, 너희를 이끌고 애굽에서 그 이끌고 난 구원의 전능한 권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만다는 것은,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속박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전능한, 신실하신 자비와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제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순종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내가 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예수님의 질타를 받았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순종과 은혜를 잘, 우리가 그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나의 힘으로 만약에 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 줄 필요도 없죠. 나의 의로 순종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 내가 노력해서 만약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건 나의 의의를 과시하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의 삶은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의의로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것을 자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삶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참 순종의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전능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입을 내가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은혜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채워주마. 내가 은혜를 주마. 네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내가 너의 신앙생활을 가능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한 말이 바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이미 출애굽한 이 오래전에 출애굽한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채워줄 것이다. 네가 은혜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시 한번 은혜와 순종의 그러한 연관성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욱 받으면 받을수록 순종이 쉬워질 수 있어요. 순종이 정말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부담감이 아니라 짐이 아닌 더 내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그 은혜의 삶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그리스도인 다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분께 온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분의 컨트롤과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